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철도경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이 긴급체포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 불안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17명 늘어 이제 모두 29명이 됐습니다. 고령층이 많아 우려가 큰 상황인데 감염 위험이 클 때 이 빌딩을 오고 간 사람이 500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지만 오히려 연구기능과 인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는 지적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질본이 당초 요청했던 대로 연구기능을 갖춘 조직이 질본 아래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1야당이 10분 만에 퇴장해 국회의장 선출은 사실상 여당만 남은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백인경찰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첫 추모식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선 플로이드의 목이 짓눌렸던 8분 46초간 침묵하는 애도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 씨가 옥중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법원과 국과수에서 판단이 모두 끝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또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서울역 여성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했고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데도 풀려나서 사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철도경찰이 이 씨를 영장 없이 집에서 체포한 건 위법하다며 범죄 혐의자라도 한 사람의 집은 성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철도경찰이 수사가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자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체포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만 한 사람의 집은 성체와 같다는 이 법원의 말에 피해자 측은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했습니다.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법치인데 피해자도 그리고 다른 시민들도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철도 경찰 수사부터 김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 피의자 이 씨가 연루된 폭행 의혹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입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출동했지만 이 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깨로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 여성 김모 씨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철도경찰이 즉시 수사에 들어갔지만 소극적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지난 2일 저녁, 철도경찰은 이 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혐의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고려해도 잠을 자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할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는 겁니다. 결국 철도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유 없이 풀어주게 된 셈입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 주거지에 문을 두드리고 전화했지만 반응이 없어 극단적 선택이나 도주했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긴급체포를 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철도경찰의 수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가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저에게 CCTV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했고
또 이 씨가 살던 집 주변 주민들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이 좀 불안하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돌발적으로 한다잖아.
JTBC 김사연입니다.
이번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철도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집도 성체라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끝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김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기각 사유 마지막에 한 사람의 집은 성체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있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법원의 설명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 김 씨의 언니는 소셜미디어에 이 문구를 거론하며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고 썼습니다. 덕분에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이 기계적으로 범죄 혐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장을 넣고 피의자를 풀어줘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를 고려했다면 범죄자가 동등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경찰도 피해 여성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도경찰은 절차적 문제로 이 씨가 풀려났지만 정작 피해 여성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이 입원한 병원엔 가족뿐입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이런 철도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폭행 피해자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라고 있는 게 법이고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죠. 지금 분노를 넘어서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피해자 김모 씨는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든 생각을 JTBC에 전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진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떤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느끼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너무 큰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고
판사의 기각 사유 중 가해자의 집도 성체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말합니다.
피의자의 안락한 주거 환경도 성체 이런 단어를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러면은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어 주거의 안정을 누가 책임져 주는지
법원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긴급 체포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만든 철도경찰의 실수가 허탈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기각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철도경찰은 김 씨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각이 됐으니까 너무 분노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기각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네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요.
JTBC 이수진입니다.
시민들 시각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단은 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겁니다. 초범이고 합의했다 이런 게 이유였는데 오늘 2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전북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018년 여자친구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 후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또다시 뺨을 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재판부는 A씨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A씨가 의사가 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광주고법은 오늘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구속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여기는 등 성의식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사법부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전북대는 지난달 A씨를 학교에서 내보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핵심 연구 기능을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면서 질본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와 관련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17명이 늘어 이제 모두 29명이 됐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평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건데요.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리치웨이와 관련된 환자 현황부터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현재 29명입니다. 하루 새 17명이 늘었는데 수도권 바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60대 여성이 확진되는 등 충남에서만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에선 노화를 막아준다고 주장하는 알약 등을 팔았습니다. 판매 직원과 방문자 대부분이 감염에 취약한 노인층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60대 또 70대, 심지어는 환자분 중에는 최고령으로는 그 86세 되신 분이 있는 것으로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작은 공간에 모여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많이 튀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에 갔던 사람은 모두 검사 대상입니다. 이르면 2주 전부터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벌써 2차 감염 사례까지 발견됐습니다.
2차 감염으로 확인된 사람이 4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 건물을 찾았던 사람이 500명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리치웨이와 관련한 환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60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서울의 한 대형 병원까지 가서 결국 이 병원 일부 시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어서 박유미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9살 A씨는 오늘 오전 7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았습니다. 2시간 반 후 보건소가 A씨에게 전화로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통보합니다. 이미 엑스레이 촬영 등 여러 검사를 마치고 아침 식사도 병원에서 한 이후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곧바로 폐쇄됐습니다. 병원은 A씨가 발열 등 의심 증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나 환자 및 보호자 모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리치웨이 건물 방문자로 추정됩니다.
대화에 이제 소통이 좀 어려우신 분인데 휴대폰 안에 관악구에 있는 리치웨이 방문한 사람은 쓰라고 문자를 받고 구해줬어요.
보건소 측은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관악구청도 A씨가 리치웨이 관련자임을 확인하고 어젯밤 자가격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신경계통 지병을 앓고 있어 역학조사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방 부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만들어놓은 안을 뜯어보니 문의만 승격일 뿐이란 지적, 어제 저희 뉴스룸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대통령 지시는 오늘 낮 갑자기 발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질본이 문의만 승격된다는 지적에도 청와대의 대응은 느긋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정부안엔 잘못된 게 없다며 모든 걸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지적이 쏟아졌고 하루 만에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까지 나온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검토 방향에 대해 질본의 역량을 보강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본에서 요청한 연구 기능 강화가 제일 먼저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청이 되더라도 연구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서 복지부로 보내는 데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대신 공중보건연구소를 질본 산하에 만들어달라는 게 요청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되는 만큼 그제 나온 정부 발표안은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도 좀 더웠는데요. 숨쉬기 편한 식약처 인증받은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파는데 수백만 명에 몰려서 한동안 접속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침방울이 튀는 걸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입니다.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아서 여름철 숨쉬기가 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오늘 처음 온라인으로만 팔았는데 접속자가 약 800만 명까지 몰렸습니다. 판매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지만 오후 2시쯤 마스크 20만 장이 동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선 수량을 제한하며 팔았지만 역시 품절됐습니다. 약국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무섭죠. 화가 날 정도로 많이 와요. 전화문이 많이 와요. 당연히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는 걸 많이 줬어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가 아닙니다. 업체가 판매처를 정하는데 당분간은 온라인으로만 판매합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시장에 풀리면서 식약처 인증이 없는 일반 일회용 마스크도 구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할인점에서는 수백, 수천만 장을 확보해서 장당 500원 이하에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부산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CTV엔 피해 여성을 따라다니며 추근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이 부장검사는 오늘도 부산지검으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말쑥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두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밀쳐내자 남성도 물러섭니다. 하지만 계속 주위를 맴돌다 웃옷을 벗고 여성의 뒤를 쫓아 길을 건넙니다. 이 남성은 현직 부산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부장검사는 추행 이후에도 집요했습니다. 여성이 700여 미터 떨어진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자 거기까지 따라 들어간 겁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20분 동안이나 뒤를 밟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자초지종을 듣는 동안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술에 너무 취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장검사는 다음 날 태연히 부산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던 어젠 물론 오늘까지 사건 후 나흘 동안 정상 근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지금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해당 부장검사를 엄벌해달라며 오늘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오거동 전 부산시장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난달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보트가 군 경계망에 고스란히 포착됐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두 차례도 아니고 13차례나 포착했는데 잡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과 해경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군 의왕리 앞바다에 밀입국 보트가 처음 포착된 건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5분쯤입니다. 육지에 도착하기까지 군 레이더 6차례, 해안 복합 감시 카메라 4차례, 열상 감시 장비 3차례 등 13차례나 실시간으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낚싯배나 관광용 보트라고 단정했던 겁니다. 1.5톤 레저 보트는 허술한 감시망을 뚫었고 밀입국자 8명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보트가 이틀 만에 발견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도 보트 밀입국이 있었습니다. 앞서 8명 중 4명의 밀입국자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주민이 고무보트를 신고했지만 군경은 중국인 밀입국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해상 레이더 등에 포착됐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어제 세 번째 밀입국 추정 고무 보트가 발견되면서 최근 두 달간 최소 세 차례 밀입국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세 척의 보트 모두에서 중국어가 적힌 용품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위챗을 통해서 모집이 됐고 4월 19일 밀입국도 위챗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은 아니지만 같은 방법으로 모집이 돼서
중국과 직선으로 가장 가까운 태안 앞바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새로운 해상 밀입국 경로가 됐지만 군경 감시망은 무력했습니다. 해경은 초동 대응이 소홀했다고 보고 태안 해경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대신 주차해달라고 발레 파킹을 맡긴 고급 외제차가 1분 3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발레 파킹 기사가 다른 차를 빼주려고 아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이 외제차를 몰고 달아난 겁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 주차장.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뒤에 주차된 차량을 빼주기 위해 발레 파킹 기사가 앞 차량을 건너편으로 잠시 이동시킵니다. 잠시 후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골목 끝에서 등장합니다. 남성은 자연스럽게 차에 오르더니 그대로 떠납니다. 발레 파킹 기사가 차를 옮겨놓은 지 1분 3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이 타고 간 줄 알았죠,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지. 일행이 와서 차 가져갔냐고. 이번 차를 가져가냐고 제가 했는데.
당시 차량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차 주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차 맡기고 이거 다니겠냐고요, 지금. 아, 어이가 없어갖고. 집에 가야 되는 차비도 없고 나 바닥에 앉아있을 테니까요. 길바닥에.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차량과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GV80 디젤 차량 출고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에 떨림 증상이 있다고 저희 JTBC가 보도한 뒤에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차량 엔진에 카본이 쌓여서라는 설명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차에나든 물건이 소리를 내며 심하게 흔들립니다. 또 다른 차량. 서 있는 차에서도 이런 증상은 계속됩니다.
엔진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지금. 이게 흔들릴 정도로 흔들이.
지난 1일 JTBC는 제네시스 GV80 디젤의 차량 떨림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GV80 디젤 차량 출고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떨림 현상은 엔진 안에 카본 찌꺼기가 쌓여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의 원인을 찾았을 뿐 세척을 할지 교체를 할지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개선 방안을 검증 중이며 점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제네시스 GV80 3.0 디젤 차량 전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V80 디젤 차량은 그동안 8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출고 대기 물량은 만여 대에 이릅니다. 현대차 측은 엔진 떨린 증상과 관련한 정확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작업을 한 다음 판매와 생산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숨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지만 미국 경찰이 목을 눌러 체포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플로이드 사건 전에도 또 그 후에도 계속됐는데요.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찰관 3명이 흑인 남성을 제압합니다. 한 명이 무릎으로 용의자 목 뒤를 누릅니다. 지켜보던 사람이 다급히 외칩니다.
On his neck, bro.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플로이드가 숨지기 일주일 전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경찰은 가정폭력 용의자가 도망가려고 해 사소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과 가혹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쇼핑몰에 주차된 차량을 에워싸고 창문을 부숩니다. 흑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그러곤 무릎으로 목을 누릅니다. 플로이드 추모 열기가 뜨겁던 지난달 31일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점 약탈 용의자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카운티는 별도 기구에 맡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위를 통제하던 경찰이 75세 노인을 밀칩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노인이 머리를 땅에 부딪혀 움직이지 못했지만 경찰은 그냥 지나칩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미국 시위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희생자 플로이드의 추모 행사, 그 첫 번째 추모식이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렸습니다. 추모객들은 정의를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고 유족들은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지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첫 추모식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추모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곳 예배당에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손에 손에 꽃을 들고 가족과 함께 또 친구의 곁에 서서 플로이드가 쏘아올린 정의를 향한 외침을 되뇌었습니다.
Justice for everybody, not just Floyd. We can't just stop after this. We need to keep fighting for everybody's rights.
Not only attend his memorial, but protest as well for innocent black lives and all black lives.
Amazing grace.
이제는 숨 쉴 수 있다. 대형 걸개 그림 속 플로이드와 함께 유가족들은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verybody want justice. We want justice for George. He's gonna get it. He's gonna get it.
같은 시각 사건 현장에서는 대규모 추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추모식 현장의 소리를 함께 들으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은 거대한 추모 인파로 다리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다리 위로도 추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는 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분 46초, 플로이드가 짓눌렸던 그 분노의 시간을 침묵으로 애도하는 물결이 미 전역을 감쌌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제 미국에선 어린 아이들까지도 흑인 남성 플로이드가 어쩌다 숨졌는지 다 알게 됐죠. 시위 현장에서 한 5살 흑인 아이가 백인 경찰에게 우리를 쏠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어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아줬지만 여전히 겁먹은 모습입니다. 흑인 아이는 방금 전 무장한 백인 경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를 총으로 쏠 건가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경찰이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 겨우 아이와 키를 맞췄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은 안심하는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 도착한 아이는 겨우 5살입니다. 이제 미국에선 아이들도 조지 플로이드를 알게 됐습니다. 그가 흑인 어른이고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흑인 아이들에게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흰 종이에 우리를 죽이는 걸 멈춰주세요라고 써서 거리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살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쥔 손을 하늘 위로 뻗었습니다. 뜰에 나와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고 전하고 광장에 서서 언제 내가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도 봅니다. 플로이드 아빠를 잃은 6살 딸 지에나도 아빠가 숨진 뒤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다는 걸 압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 열흘째 시위대와 경찰의 극렬한 대치나 폭력 사태는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엔 최근에 세상을 떠난 흑인 가수 빌 위더스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대세요. 당신이 약할 땐 친구가 돼주겠다고 부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장단을 뽑기 위해서인데 원구성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회의장을 나가버리면서 첫 회의부터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10여 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항의의 뜻만 밝힌 뒤 나간 겁니다.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 없이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대행으로 회의를 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를 그대로 진행했고 정의당, 국민의당 등과 함께 국회 의장과 여당 몫의 부의장을 뽑았습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이렇게 반쪽으로 열린 건 법사위원장 쟁탈전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자기 쪽이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도 선출된 뒤 두 당 원내대표부터 불렀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다른 7인의 이야기는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단이 뽑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3일 뒤, 즉 오는 8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배분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 일정도 그대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이어질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주 초 원내 제1, 2당에 다시 한번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안지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 품격이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의원들이 소속 정당별로 앉지도 않았고요. 초선, 다선 이런 선수별로 자리를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본회의다 보니 국회 사무처가 지정해준 대로 앉은 건데 이런 화합형 배치가 오래가진 못할 걸로 보입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의원들. 좌석이 달라져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옆자리 다른 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앞뒤 좌우 여야가 섞어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렇게 당별로 나눠 앉는 좌석 배치입니다. 하지만 오늘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에선 국회 사무처가 지역구별로 배치해 둔 대로 자리를 앉다 보니 여야가 이렇게 섞어 앉게 된 겁니다. 자리 배치로 위계를 드러냈던 선수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초선은 앞쪽에, 다선 의원은 뒤쪽에 앉아 내려다보다 보니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야 화합형, 선수 파괴 좌석 배치가 계속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관례라는 이름 아래 배치를 바꿀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시 정당별 그리고 선수별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당별로 앉는 당파적 배치는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협치 문화를 위해 구분 없이 앉자는 제안이 지난 임기에도 나왔지만 결국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함께 앉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는 상반된 모습인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당들은 흩어져 있으면 논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아직 대형을 바꾸기엔 조심스럽다고만 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곳으로 경남 양산 통도사 인근의 평산마을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머물렀던 양산 자택에서 차로 50분 거리인데 경호 문제를 고려해 이곳으로 정한 걸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한축 영축산 아래에 자리 잡은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입니다. 한 한의원의 약초 재배지였던 이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들었습니다.
통도사 인근으로 고속도로와 10분 거리이고 문 대통령 모친 묘소는 물론 기존 매곡동 사저와도 가깝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에도 차로 5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10억 6천만 원의 사비를 들여 5개 필지 2,630제곱미터를 샀습니다. 기존 매곡동 자택보다 크지 않고 전직 대통령 사저보다도 작은 규모입니다. 바로 옆에 들어설 경호동 부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누차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곡동 자택은 등산로가 있는 숲과 계곡에 둘러싸여 경호상 불리했지만 새 사저 부지는 마을 언덕 위에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시면 뭐 좋죠.
나라에도 일을 하신 분이니까 지역에도 발전의 눈도 돌릴 것이고.
반면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 보안 문제가 가장 살벌하다 이거.
하지만 바람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 우리 국민이 마음이 한 가지 되도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같이 함께 농사짓고.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엔 잊혀지고 싶다고 말해왔기에 열린 사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과 이곳에서 봉사활동 등 일정한 역할을 준비할 것이란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 씨. 개명전엔 최순실 씨였죠. 최 씨가 옥중에서 회고록을 냈습니다.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 진실을 말하겠다며 책을 쓴 취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책을 세세히 살펴보니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 오늘과 내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엔 옥중 회옥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회오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최 씨는 서문에서 나의 가족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도망다니며 살지 않기 위해 집필했다고 썼습니다.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셋째 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담았습니다. 전 남편인 정윤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떠나라고 수차례 권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오히려 정 씨와의 이혼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본인은 투명인간처럼 지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개인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다며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 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다음 주 화요일 책 출간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알렸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 책에 적힌 거짓 중 하나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 이미 법원과 국과수를 통해 허위로 결론이 났는데 회고록에서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어서 오효정 기자입니다.
최 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파일을 마치 진실인 양 끌고 갔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검찰과 법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검증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태블릿 PC의 위치 정보가 당시 최 씨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등 실사용자가 최 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JTBC가 태블릿 PC를 발견한 곳에 대해 두 번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는 WK 사무실에서 습득했다고 일관되게 보도했습니다. 최 씨의 주장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 등에 나온 정보를 잘못 나열한 겁니다. 최 씨는 태블릿 PC를 법원이 감정도 하지 않아 구린데가 많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적었지만 법원은 재판에서 태블릿 PC의 실물을 공개했고 곧바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2017년 조작 변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출연금 명목으로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3심,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동안 당시 대가관계를 인식한 기업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함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최 씨의 책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여럿 나옵니다. 최 씨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한 차례 더 상고했고 오는 11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오회장입니다.
평소에도 잦은 구설로 유명한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가 일본은 국민 레벨이 달라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적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조차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아소다로 부총리.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은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전화가 해외에서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타스타주시스모니아미요. 오타쿠타우치노쿠리타국민의민도のレベルが違うんだっていつも言って言ってやるとみんな絶句して黙るんですけれども
일본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건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소 부총리는 또 도시 봉쇄 같은 강제 조치 없이도 감염을 억제한 건 자랑거리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수는 17,000여 명, 사망자는 900명을 넘습니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 국가들보다 적은 편이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진단기법인 PCR 검사 수가 너무 적어 감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선 부끄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레노 부대표는 해외에서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다른 야당 대표도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할 말을 잃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최근 중국 거리에는 노점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90년대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 사라졌었는데 28년 만에 또 나타난 겁니다. 코로나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일부 다시 허용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990년대 이전 중국 도시는 어디를 가나 노점상들로 북적였습니다. 가판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건 1992년 도시 위생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환경 미화를 이유로 거리에서 노점상들을 퇴출시킨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새 노점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쓰촨성 청두시. 상인들이 물건을 실은 트럭을 보행로에 버젓이 대고 장사를 합니다. 과일이나 야채, 옷, 화초까지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불법이었던 노점상 영업을 지방정부가 풀어준 겁니다. 현안성 정저우시는 구간을 지정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이징도 마찬가지. 지하철역 주변으로 먹거리 노점상들이 즐비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최근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최근 코로나19로 중국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환경을 어지럽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했던 의혹에 대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감찰을 끝낸 건 민정수석의 고유한 판단이란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석연찮은 중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유재수 전 국장이 빼기 좋다는 걸 알았다는 특감반 관계자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법정 나온 내용들 오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법정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아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였고 감찰은 자연스레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각자 역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특별감찰반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데스크를 맡았던 김모 씨가 유재수가 소위 빼기 좋다는 걸 알았다며 감찰을 중단시켜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전 특검반원 이모 씨는 유 전 시장이 정권의 실세임을 느낄 수 있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검찰 수사 초기엔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이 두려워 조사에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민정수석이 판단해 결정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특별감찰반은 강제력이 없이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확인만 하는 곳이고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서 수사에서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건데요.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관련해서도 다음 심사에서 공정성 점수가 다시 미달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에 떠있는 시커먼 덩어리들. 바로 이맘때 중국서 밀려들어오는 불청객 굉생이 모자반입니다. 그대로 두면 해양 쓰레기가 돼버리는데 올해는 그 양이 또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걸 처리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골치였지만 비료로 쓰는 방안이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밭에서는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최충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을 향해 굉생이 모자반이 몰려옵니다. 붉게 물든 낙엽이 한가득 쌓인 듯 청정 해변을 뒤덮습니다. 그래두면 바로 썩어 해변을 망칩니다.
해녀들은 지금 우무가사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무가사리도 못할 형편이고 스쿨에 지금 배가 막 걸려가지고.
굉생이 모자반이 이렇게 해변에 가득합니다. 올해 수거된 굉생이 모자반은 이미 4,000톤을 넘어서 올해 가장 많은 양이 밀려올 전망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굴착기로 파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수거됐던 2017년 4,407톤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란 분석입니다. 굉생이 모자반은 중국 연안에서 만들어져 제주바다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데 이걸 비료로 쓰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금기와 영양분이 필요한 밭에 굉생이 모자반을 그대로 뿌리는 겁니다. 효과가 제법입니다.
땅이 중성화가 돼갖고 한 3년 동안은 걸음을 안 해도 비료를 안 해도 농사가 잘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37농가에 1,200톤을 비료로 주고 대상 농가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인도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파인애플을 먹으려다 숨졌습니다. 파인애플이 폭죽으로 채워져 있던 건데요. 코끼리는 입안이 아팠는지 강물 속에 입을 담근 채 숨을 거뒀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강물 속에 입을 담그고 있는 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저렇게 물 속에 들어가 조용히 나흘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숨을 거뒀습니다. 새끼를 뵌 엄마 코끼리였는데 새끼 코끼리까지 함께 숨졌습니다.
Injured, you know, elephant, single elephant. So when our staff went to saw, they saw that the lower jaw portion was exposed, and the animal was not feeding. It was moving around. Then after some time, the animal was then it was lying down.
인도 남부 케랄라 팔라카드 지역의 벨리아르 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끼리는 과일을 먹으려다 다쳤습니다. 파인애플인 줄 알았는데 속은 폭죽으로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멧돼지로부터 경작지를 보호하려고 과일처럼 꾸며둔 것이었습니다. 코끼리가 물속에 머문 이유는 폭죽이 터지면서 생긴 입안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 삼림 당국은 동물을 폭죽으로 죽이는 것은 인도의 문화가 아니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범인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끼리의 죽음이 알려지자 무고한 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이 실시된 지난 2일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다만 군은 연례적으로 계획된 훈련이란 입장인데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시민을 체포한 뒤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수갑을 채운 경찰을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해 주차 시비가 있는 남성을 긴급 체포한 뒤 지구대에서 무릎으로 목을 누르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던 강정호 선수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르츠 팀에서 방출된 강 선수는 최근 국내 복귀 신청서를 한국야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과거 강 선수의 음주운전 사고에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알타 지역에서 강력한 산사태가 일어나 해안가에 있던 주택 8채와 승용차 한 대가 순식간에 바다로 쓸려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산사태로 인해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땅덩어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마을 일부가 3분도 안 돼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 뉴스룸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국내 최고 대중문화 시상식인 백상예술대상이 열렸는데요. 아카데미 4관왕의 주인공, 영화 기생충이 대상을 비롯해 3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의 기쁨도 컸지만 코로나 탓에 관객 없이 치러진 아쉬움이 교차했는데요.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고의 별들이 함께 모였지만 박수와 환호가 사라진 허전함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자리만큼 컸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선 영화 기생충이 대상과 작품상, 남자 신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46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리스펙! 영화 부문 신인상을 받은 40대 배우들은 그대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언니야, 그동안 가장 노릇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 엄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여성 감독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저 영화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이 땅의 김지영 씨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느낀 여정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차려입은 펭수도 남극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상을 받게 된 건 다 제 덕.
종편 드라마 가운데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두부의 세계는 연출상과 여자 최우수 배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 욕받이 이태호. 극중에선 찌질한 남편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멋진 배우였어요.
지쳐있는 지금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격려도 시상식장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JTBC 강남훈입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대전 32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되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함께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셜라이브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함께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셜라이브 오늘부터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홀로 걷는 너의 뒤에 스님 딜리에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